16세기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은 기독교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운동은 당시 로마 교회 및 교황의 부패와 악습들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었는데, 올바른 신앙관을 지닌 마틴 루터, 존 칼뱅과 같은 목회자 및 지도자들이 이를 주도하였고, 이러한 기독교의 개혁이 오늘날의 개신교를 있게 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당시의 교회가 기독교의 근원적 가르침, 즉 기독교의 믿음의 원천이 되는 성경으로부터 벗어났다는 확신을 갖고 이에 임했습니다. 종교개혁 기간에 등장한 The Five Solas라고 명명되는 다섯 개의 구호로 이루어진 라틴어 문구는 기독교의 본질에 관한 개혁가들의 신학 정신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어로 풀자면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Sola Fide 오직 믿음, Sola Gratia 오직 은혜, Solus Christus 오직 그리스도, and Soli Deo Gloria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Sola Gratia 즉 오직 은혜에 관해서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은혜는 참으로 방대한 주제라 한 번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전하는 은혜의 의미를 충분히 다 이해하기란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에 대해 최대한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계는 루터가 이신칭의, 즉 칭의 혹은 공의가 개인의 행위의 결과물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가르치는 것에 경악했습니다. 루터는 사람의 구원은 은혜와 믿음에 개인의 공로가 더해져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혜에서 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로마 교황청은 루터가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정말로 가르치고 있단 말인가? 그가 정말이지 구원이 우리의 공로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오직 자비로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다고 가르친단 말인가? 라며 놀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주는 성경적 은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생각만큼 간단하지는 않은 문제들입니다. 첫째, 우리의 공로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구원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로마 카톨릭들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은 아마도 은혜는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혹은 자신이 가진 영적 능력으로 은혜를 받을 만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주어지는가?일 것입니다. 또 설마 하나님이 힘써 수고하는 자들에게서 은혜를 거두시진 않겠지? 혹은 정말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은혜가 주어지는가? 하는 의문들도 듭니다. 그런데 이는 중세 신학자들 또한 동일하게 품었던 의문이었습니다. 과연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그것을 바라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이로써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열성적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정말일까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때때로 사람들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5장 5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함께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아멘. 이 성경 기절을 제대로 올바로 이해하기란 아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5절이 사실은 그 앞에 1절에서 정의한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설명인 것을 놓치고서 이 말씀 자체가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거룩하게 되게 하신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 중세 신학이 가지고 있던 신학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천국에 갈 만큼 거룩하지 못한데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하게 될 능력이 없었지만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갑자기 더 열성적이 되고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은혜 없이는 우리가 결코 천국에 속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은혜만으로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한 성경적 교리가 아닙니다. 이 엉터리 논리에 따르면 은혜는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자체만으로는 영생을 안겨주거나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즉 이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거룩하게 준비시키시고 만들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뒤에 이후 우리가 세운 공로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아주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의 의미를 이처럼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것이라고 혼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는 가르침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충분한 공로가 있어서 돌아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은혜의 의미는 실로 심각하게 오해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심지어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의 기독교 신자들조차도 은혜를 받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더 많고 많은 일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은연중에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또 그가 베푸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위치에 놓여진 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어떠한 죄든 문제될 것이 없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들 대부분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는 고민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중대한 실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은혜는 하나님께 있어 제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하고 악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만약 사람이 죄 없이 완전하고 거룩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우리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었다면 불의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스스로 자신의 길을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하게 설 수 있었을 테니 은혜가 필요 없었겠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 사실이 너무나 악한 죄를 지은 죄인인 우리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놓였고 오직 값없는 은혜만이 그러한 우리를 파멸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야 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에 대해 알아갈수록 이에 기대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주는 도덕적, 영적 의무를 안락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전을 받을 것이고 우리 스스로를 더욱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거룩하게 되고픈 소망을 품고 또 반대로 죄는 더욱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난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참뜻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악함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보다 크신 자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생각해야 할 그 주님이고 그는 우리를 언제나 동일한 은혜의 원칙을 따라 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때의 그 사랑 그대로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아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또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줍니다. 은혜는 죄를 없는 것처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서 다루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죄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려놓으심으로써 모두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 신학적인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오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어떤 것으로 다룹니다. 이러한 관점은 주님, 제게 주님의 은혜를 주세요 라는 기도의 말로 이끌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러한 기도는 주님, 제게 호의를 베풀어주세요. 혹은 주님, 제게 호의를 보여주세요. 좀 더 의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는 그들 마음에 자신들의 영적 소양이 부족하여서 더 나은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무언가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더하시게 되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조금 더 갖게 되면 자신이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고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그 맹점은 바로 근본적으로 은혜 혹은 호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서 넘겨주시는 무엇인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내재된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의 확신과 강건함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호의적인 태도입니다. 이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태도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영적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능력을 더 갖게 되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영적 능력이 은혜와 같은 의미로 혼동되어져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 오직 성경의 주제로 공부하면서 알 수 있었듯이 로마 교황청은 동정녀 마리아에 관해 잘못 이해해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에 대해 은혜를 받은 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큰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수세기가 지나오면서 마리아가 마치 수많은 영적 능력을 손에 쥔 자처럼 높여졌습니다. 즉 그녀는 은혜가 충만한 자로 묘사되고 넘치는 은혜를 가진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성경이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근거로 그녀를 은혜받은 자라고 묘사했던 것이 언젠가부터 그녀 스스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영적 자질을 갖춘 것으로 왜곡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 베풀어주는 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개신교 내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절대 수긍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신교 신자들조차 은혜를 하나님의 태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전달해 주시는 영적 개체로 잘못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확실히 은혜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의 실제적 의미 자체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의 혹은 은혜가 우리의 선행과 무관하다는 점만 들어서 자신이 편한 논리대로 이를 적용하려 합니다. 이세기경 자신들도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자라났습니다.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도덕적 부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땅에서 육체는 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썩어질 몸 안에서 무엇을 했었는지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런 논리는 이미 요한이 첫 번째 서신을 기록한 때부터 행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한 1서 1장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아마도 이러한 태도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은 죄가 없는 자라고 칭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요한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경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믿으면서도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 행위에 달렸다고 보는 관점도 혹은 행위와 연관성을 전면 부정하는 관점도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이는 요한이 강조하고자 한 부분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간단히 거짓말하는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의 호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 은혜에 대해 잘못 알려진 가르침들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중세신학은 은혜에 관해 잘못된 결의를 전파해왔는데 사실 이는 아주 미묘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오기 이전에도 그는 구원이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약속의 하나님께서 오직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도 동일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이 이르기 이전부터 이러한 동일한 가르침을 주었던 것에 대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중세의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을 따르면서도 종교개혁 이후에나 보였을 법한 이러한 말씀을 이미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의문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로마 카톨릭 교리에서는 구원이 은혜가 아닌 공로로 난다고 가르친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구원이 공로에서 난다고 거짓을 전파한 것이 사실이 아니었나요? 아마도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라도 사실 이는 종교개혁가들이 일깨우고자 했던 진짜 핵심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잘못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이전까지 루터가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난다고 가르쳤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답은 그 자신의 저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 하나님은 이 모두를 그가 자비하시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값없이 주시기는 하지만 우리 또한 이에 합당할 만큼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기는 하지만 이 은혜는 오직 이를 위해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의 신학교리였습니다. 그의 말을 다시 잘 풀어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의 말을 잘 살펴보면 그는 그에 대한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사람의 자신도 그에 합당할 만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은혜를 값없이 주시긴 하나 그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는 결국은 우리의 공로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 신학교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은혜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킬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충분히 준비된 육체를 입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에 루터의 고백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나는 신실한 수도사로서 실로 엄격히 심신을 수양했고 만약 수도사 중에 규율을 엄격히 지켜 실천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나였을 것이다. 나와 함께 수원에 머물렀던 누구라도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이다. 만약 나의 이럴 시간이 계속 더 이어졌더라면 나는 밤을 새워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공로를 세우러 애쓰는 일들의 강행군으로 숭배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내 양심에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고 항상 넌 그걸 잘못했어. 넌 해계에서 이걸 빼먹었어 등등이 내 안에 속삭임이 있었다. 내가 이러한 확신 없고 흔들리는 일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라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매일 더 불확실하고 더 흔들리고 더 괴로움만 쌓여갔다. 이것이 바로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신실하게 살고자 했던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공로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을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신을 수량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 쓰러지거나 그것이 자신의 공로가 자신의 수양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는 너무나 괴롭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노력하고 노력할수록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확신이 없어지고 더 마음에는 실망감과 낭만감만 쌓여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도 깊숙이 구원은 자신의 공로에 바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제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 구원을 잃게 될 것이라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준비될 수 없는 자임을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진실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졌던 자이고 우리 스스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천국에 이를 만큼 거룩한 자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증언합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6절도 강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질상 우리는 죽어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제서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 때문이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스스로를 살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의 은혜가 아닙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자신의 의를 추구하고자 애쓰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여러 번 기도하고 또 절하며 종교적인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것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능력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불길 속을 지나게 함으로써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그 경험이 부족한 자들에 비해 더더욱 그리스도께 기대게 됩니다. 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가 바른 행위를 하게 세워주시거나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은 단순히 수고하여 거룩하게 된 자를 알아봐 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심이 아니라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궁극적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서려고 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의롭게 되신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기대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는 루터의 고백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은혜는 이것을 믿으라 하고 그 모든 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 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우리에게 은혜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에게 끊임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가 아닌 바로 그 죄인들을 향해 복음을 주시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목적으로 억지로 추운 밤을 세워가며 기도하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더 많은 공로를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더 호의를 베푸실 것이라고 은연중에 믿고 있습니다. 또 공로를 덜 세울 경우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고 벌도 내리실 거라고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더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만 반대로 그러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하며 괴로운 심정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고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우리의 행위에 달렸다고 보는 것과 사실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정의인 공로와 무관한 하나님의 호의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는 루터의 말, 하나님의 사랑은 스스로 선하게 선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보내셔서 선함을 주신다. 따라서 죄인들인 우리는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로 인도된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그의 사랑을 이끌어서 사랑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 루터의 말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루터는 여기서 부유하고 거룩한 신랑인 그리스도가 가난한 음녀와 결혼해 그녀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고 그가 가진 모든 좋은 것으로 그녀를 아름답게 해주었던 이야기인 이야기로 빗대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가서 2장 16절 말씀 내 사랑을 사랑하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의 근거에 말한 것입니다. 루터는 이러한 루터의 가르침은 그가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가 죄인들을 파괴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죄는 그리스도에게 맡겨졌고 그가 홀로 삼키셨습니다. 그 결과 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것으로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속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러지는 경우 마음에 힘듦이 생길 경우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낙망하게 될 경우 스스로를 돌아보지 마시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돌아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의존적입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온전히 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그 귀중한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더 온전하게 보이고자 애쓰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 때면 우리는 단숨에 영적 침체의 나락에 빠지게 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얻고자 그 실패의 목까지 더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며 자책하게 되는 덫에 걸리고 맙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 우리는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달래어 스스로 자책을 강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과 공로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 위해 스스로 더 나아지려고 수고하지만, 하지만 이는 불가능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에 의존하고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손에 쥘 수 없고 손에 쥘 수 없게 되고 우리의 문제들에 맞서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기도하는 법과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에 관한 성경적 해석을 찾아보고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에서 보는 은혜와 종교개혁가들이 말하는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관 사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은 은혜를 일종의 사물 혹은 힘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카톨릭 신자들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이라고 기도합니다. 반면 개혁가들은 은혜를 하나님의 내재된 호의이자 친절로 보았고 이로 인해 그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건져주시고 그 자신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은혜라는 것이 어떤 사물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값없는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예컨대 루터는 은혜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따라서 믿음이 의롭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보배 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간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 되시는데 바로 이러한 의로움으로 인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성경을 주시는 것이다. 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으로 받은 은혜와 의는 다름 아닌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의로움, 복된 은혜와 생명이 되십니다. 루터에게 하나님은 그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은혜로 그는 우리가 그의 아들의 생명과 의를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의 아들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성을 키워줄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우리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자격을 주십니다. 그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삶은 믿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기대는 삶의 태도를 버리게 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확신과 충만함 속에서 거하게 하는 것으로 크리스천들을 강건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는 성경적 삶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시대에 심지어 음녀들조차 창녀들조차 예수님께 다가와 그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게 된 것은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잘하였느냐가 아닌 예수님 때문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간단 명료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만큼 우리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천국에 닿을 만큼 거룩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해결을 위해 호의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 두려워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죄악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은혜면 된다는 것이 값싼 은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은혜가 죄를 마음껏 지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값싼 은혜의 의미로 적용하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값싼 은혜라는 이 말은 특별히 루터파의 디트리 보네퍼 목사에 의해 대중화되었는데, 세계 2차 대전 발발 전날 밤 그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낳았던 소위 값싼 은혜, 즉 회개가 없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은혜에 대해 매서운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2차 대전 당시 히틀러에 대해 반발한 자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순교당했습니다. 은혜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니 따라서 모든 것은 변함없이 그대로에도 좋다는 것이 당시 그 값싼 은혜를 주장하던 자들의 잘못된 논리였습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어차피 변화가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루터가 말했듯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동일할 뿐이니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예를 쓸 필요가 없다고 그들이 변명한 것입니다. 이에 보네퍼는 그렇다면 크리스천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게 해보자, 그들에게 모든 면에서 세상을 본다 살라고 하고 죄 안에 거하던 옛삶을 떠나 은혜 안에서 다른 삶을 살려고는 꿈도 꾸지 말라고 말이다. 값싼 은혜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용서를 남발하는 설교다. 값싼 은혜는 제자 정신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은혜다 고 비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라는 말이 정말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가 바로 종교개혁가들이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온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개혁가들이 오직 은혜라는 정신을 강조한 것은 은혜를 어떤 개체나 영적 동력으로서 보고서 더 많은 그것을 추구하기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오직 은혜에서 나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구원의 다른 표현입니다. 또 루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되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아니 그냥 그분 그 자체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해 너무나 강조했던 바울은 빌립보 서신에서 세상을 떠나 천국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픈 소명을 밝혔습니다. 그는 죽음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천국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오직 이 세상을 떠나 너무나 좋은 천국에 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3절에서 그는 지옥으로부터의 완벽한 해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해하기를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 활짝 열린 문을 통과해 낙원에 들어간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몇 년 뒤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도 이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기쁨으로 뛰어오르게 하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는 절대 진정한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값없이 얻게 된 구원과 선행을 함께 묶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바울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가 이니라가 잘 보여줍니다. 존 버녀는 17세기 The Pilgrim's Progress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은혜는 스스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두 찾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제서야 내 발목의 족쇄가 정말로 벗겨졌고 고통이 철가돼서도 놓여졌다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잘 알려진 찬송가 어찌 날 위함이온 지를 지은 18세기 찰스 웨슬리도 자신의 구원을 발견한 뒤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 보혈로 나의 사심은 그 뜻이 깊고 크셔라. 상하심과 죽으심이 어찌나 위함이온지 놀라워라 주 사랑이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나 위함이온지 하늘 부자 아버지 집 겸손히 떠나신 그 뜻 주의 사랑 사랑만이 그 일을 이루셨도다. 놀라워라 주 사랑이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나는 주의 소유되고 주는 내 상전이시니 그 명령만 따르오리 공의에 옷 입고 살리. 놀라워라 주 사랑이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 날 위함이온지 어찌 날 위함이온지. 이처럼 한때는 그들이 영생을 얻으려는 갈망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자 수고했었지만 이제 변화받은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하고 그의 선함과 그의 관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거룩한 길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동일한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와 관련된 것이지 우리의 크나큰 제약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경지를 더 잘 나타내준다는 것을 제외하면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 이것을 해야 하고 또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을 것이라고 두려워하곤 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관점은 잘못되었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은혜의 목적이자 은혜가 불러오는 일은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에 관해 아는 것이 성화의 진정한 근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신실히 행하시고 또 섬기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호의를 얻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확신할 수 없는 공로에 바탕하지 않고 오직 그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만큼 하나님을 위해 행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으로 낭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책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약된 자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올바로 적용하며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